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7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해온 합성 마약 펜타닐 유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미국은 친절해 불만으로 응답할 뿐 아니라 이유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의 압력을 맹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향후 4년 동안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묻는 질문에 어떠한 나라도 중국을 억압하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며 미국의 두 얼굴식 접근법은 안정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왕 부장은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유럽이 중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재정권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중동국가 시리아에서 독재정권 추종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보안군은 시리아 서부지역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알라위파 소속 무장대원들의 반란 진압을 위해 이틀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반란군은 알라위파 소수민족이 밀집한 서부 해안지역에서 과도정부군의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개시했다고 과도정부 측은 전했습니다. 과도정부 당국이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내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7일 현재 12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안도시 타르투스와 라타키아에서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으며 과도정부 보안군은 도시와 인근 산악지역에서 반란세력 수색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시리아 남서부는 알라위파 등 알라사드 추종세력들의 근거지로 이스라엘은 최근 자국안보를 이유로 양국 완충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사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시리아 영토 전체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추구하면서도 쿠르드족, 기독교도 등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약속했으며 다만 알라위파 고위인사들과의 회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연합체 쿼드 4개국과 한국 해군이 괌 인근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한국 해군이 괌 인근 해상에서 시드래곤 25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2대, 그리고 호주 공군, 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등 대잠수함 전 전력들과 해상 순찰 정찰 훈련이 실시됐다고 태평양 함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 잠수함을 모의 표적으로 설정하고 추적하는 훈련도 진행된다고 태평양 함대는 전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참가국들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며 훈련의 지속적 성장과 복잡성 증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대잠수함 전 전술 절차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래곤 훈련은 동맹국들의 해상 초계기 등 대잠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훈련으로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대부분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두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들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5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제품에 한해 관세 부과 조치를 1개월 유예한다고 밝힌 데 뒤이은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국산 펜타닐 등 마약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것이며 그때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해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련 관세 부과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와 관련한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FIFA 월드컵 대회가 내년에 사상 첫 하프타임 쇼를 준비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5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FIFA 월드컵의 역사적인 순간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에 걸맞은 쇼가 될 것이라면서 하프타임 쇼 확정을 알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프타임 쇼라고 하면요. 미국의 NFC 풋볼 리그 결승전인 슈퍼볼을 상징하는 이벤트였죠. 두 번째 쿼터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세계적 팝스타들의 깜짝 무대, 또 그 시간 전후로 이루어지는 천문학적 금액의 기업 광고로 아주 유명한 행사인데요. 95년 전통의 FIFA 월드컵이 미국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2026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의 FIFA 음악 공연 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계적 인기의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씨가 FIFA의 첫 하프타임 쇼 아티스트 섭외와 무대 조율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짬을 돌리는 15분 사이에 축구 경기장은 물을 뿌리는 등의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의 첫 하프타임 쇼를 위해서 후반전을 위한 휴식 시간이 어떻게 더 길어질지 아니면 전체 경기 시간 조정을 위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48개 팀이 출전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6월 11일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도시에서 펼쳐지고요. 사상 첫 하프타임 쇼 선보일 월드컵 결승전 7월 19일 일요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4도 많이 흐린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8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삼전은 오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거나 약간의 비가 예상돼 있습니다. 원산과 장전, 함경 남북도 지역으로 바람 불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의 최저기온은 삼전은 영하 12도지만 대체로 영하 1도에서 영하 8도 사이고요.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까지입니다. 평양, 신의주, 함흥, 개성,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2도고요. 중강 영하 3도, 해상 영하 8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낮 최고는 11도, 개성은 10도, 신의주 9도, 함흥 13도, 원산 11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6도, 해상은 영상 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먼바다는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ank you very much. And to my fellow citizens.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의 주요 주제와 발언 내용 짚어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가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 조처를 대부분 한 달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에 낙관론을 피력하면서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을 방문해서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국적의 해커 1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 연기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멕시코와 캐나다산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연기했습니다. 양국에 대한 관세는 지난 4일부터 발효됐는데요. 이틀 만에 일시 유예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And I spoke to the president of Mexico, wonderful woman today, and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시은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멋진 여성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들이 관세, 단기 관세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일을 해결하도록 도왔고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문제 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최근 훨씬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미국이 멕시코한테 요구했던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쉐인바움 대통령으로부터 멕시코 정부가 어떻게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억제했는지 직접 들은 후에 대부분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번 조처는 쉐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자 존경의 표시라고도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쉐인바움 대통령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멕시코뿐 아니라 캐나다도 한 달 유예가 적용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보만 언급했는데요. 이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캐나다도 이번 조처에 포함됐습니다.
네,
예, 다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수입품과는 달리 10%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미국 정부 관리 말을 인용해서 이는 USMCA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하고도 통화를 한 겁니까?
네, 전날인 5일 아침에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노력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불신임 위기 속에 지난 1월에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관세 문제를 이용해서 총리로 다시 출마하려 하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바로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캐나다는 1차로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예, 여기에는 미국산 오렌지 주스, 땅콩 버터, 커피, 가전제품, 신발, 화장품 등이 들어갔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2차로 앞으로 3주 안에 전기자동차, 과일과 채소, 유제품, 돼지고기, 소고기 등 약 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뭐 멕시코도 보복관세는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도 미국산 수입품에 멕시코도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캐나다와는 달리 즉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요. 9일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겠다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관세를 유지하기 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멕시코가 그동안 했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하루 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인 스텔란티스, 포드, GM 대표들이 4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 관세가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USMCA의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는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백악관은 다음 날인 5일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가 내려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3대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여전히 반영되고 광범위한 매도에 돌입하면서 6일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거의 3%가 폭락했고요. S&P500도 거의 2%가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행 날짜가 12일인데요. 그러면 이번 조처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네, 그건 조정되지 않고 다음 주에 시행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큰 일은 4월 2일에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4월 2일은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이번 한 달 유예 조처는 상호 관세와 함께 종료됩니다.
네. 자, 미국의 관세에 보복 관세 대응하겠다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서 새로운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미국의 관세 조처에 대해서 선을 악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이 부장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 조처로 무엇을 얻었냐고 비판하면서 대국들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약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괴롭히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고 또한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환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정에 관한 견해를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평화협정에 도달하길 원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Ukraine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I don't think they have a choic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거래를 원할 걸로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오직 나만 아는 방식으로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마도 한 달 반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외교 무대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외국 방문국이 됩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첫 외국 방문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President Zelensky sent a letter to the president. I think the president thought that it was a really good positive first.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낸 서한이 매우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리야드 또는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회담을 갖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위트코프 특사는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평화협정과 초기 휴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이 열리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지만 어느 도시에서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미국과 가급적 이른 시일에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방안을 다시 논의하길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일단 뭐 상황을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진행되고 있죠?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의 재무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의존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헝가리 거부로 공동성명이 담지 못하고요. 따로 별첨 문서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향후 4년 동안 회원국들이 국방에 약 8,63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 빠르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증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역시 유럽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를 다녀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벤스 부통령이 5일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했습니다. 하루 전인 4일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에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이 불법 이주자 체포 그리고 추방 작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연설 바로 다음 날 벤스 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함께 국경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네, 그 텍사스 이글패스 하면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한 그 관문. 국경 검문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곳을 둘러보고 연설도 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오늘 여기서 멕시코의 침공에 관한 어떤 발표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문제에 관해서 말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카르텔 조직을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군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심각한 국경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을 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불법 이주자들의 주요 통로인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남부 국경에 군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 5일 기자회견에서 남부 국경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도 있었군요.
네, 게버드 DNI 국장도 벤스 부통령 발언에 동조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말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경 안보가 바로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이주자들,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민간인을 군대가 군인이 추방에 동원할 수 있는 겁니까?
군대가 민간인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병력이나 감시, 장비뿐만 아니라 국경 순찰대가 하는 일을 강화하는 실제 계획 수립 그리고 역량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죠.
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정부 감독 개혁 위원회에서 5일 이 피난처 도시와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시카고, 덴버, 뉴욕, 보스턴 등 이 피난처 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 4명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피난처 도시는 지역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걸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피난처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묻지 못하기 때문에 신분으로 인해서 추방당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피난처 도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모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피난처 도시가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면서 이 공공안전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는 방해자적인 피난처 도시의 친범죄적인 외국인 정책이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연방 이민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게 놔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난처 도시의 그 시장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우리는 범죄자들을 숨겨주지 않고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자들을 받아줌으로써 도시가 더 위험해졌다는 지적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이 피난처 도시 문제는 이념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이 국가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인 의회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공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자 여러 명을 기소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5일 미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인사와 언론 매체들, 정부 기관, 종교 단체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 해킹 공격을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법무부의 기소 발표 내용 볼까요?
네,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사이버 부서의 브라이언 본드란 부장부는 오늘의 발표는 중국 공안이 공산당을 비판하는 미국인에게 디지털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해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법무부가 이번에 기소한 중국 국적자들 약간의 신원은 공개했네요.
네, 중국 공안 관계자가 2명이고요. 이 아이순이라는 중국 회사의 직원 8명 그리고 APT27로 알려진 해킹 그룹 구성원 2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예, 현재 이들은 모두 도주 중인데요. 법무부는 해커 대부분을 고용한 이 아이순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최대 $10,000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 아이순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킹 공격을 한 겁니까?
네, FBI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아이순은 전 세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인 절차를 억압하기 위해서 중국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에 해킹한 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순은 독립적으로 해킹해서 이 데이터를 획득한 후에 이를 중국 국가안전부 그리고 공안부에 이메일 해킹한 받은 편지함 하나당에 $10,000, 많게는 $75,000를 받고 팔았습니다.
네.
이 아이순은 또 중국 정부기관에 해킹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곳이 있을 텐데 그 대상도 밝혀졌습니까?
네,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단체나 기관 가운데에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견했던 종교단체, 그리고 중국에서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촉구한 단체가 포함돼 있고요.
네.
예,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언론기관들, 뉴욕주 의회도 포함됐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이들 해커는 외국 기관이라든지 정부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홍콩의 신문사를 비롯해서 한국, 타이완, 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도 해킹 공격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미국 법무부가 기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이 대변인은 5일 AP통신에 미국 법무부의 혐의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사이버 사건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근거가 없는 추측과 비난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조사국 OSC 수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대통령이 특별조사국 국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행정부가 이에 불복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특별조사국 OSC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it should go without saying at this point what I'm going to say next. As a public official and as an American, I'm going to obey the ultimate ruling in my case. Whether I agree with it or no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햄틴 델린저 특별조사국 OSC 국장이 2025년 2월 26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델린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특별조사국 OSC는 독립된 연방조사 및 감찰기관입니다. 특별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의 법적 권한은 4개의 연방법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공무원개혁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 해치법, 그리고 군복무자고용 및 재고용권리법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금지된 인사관행, PPPS, 특히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연방 공무원이나 공무원 지원자를 보호함으로써 성과 체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금지된 인사 관행은 모두 14개 범주로 나뉩니다. 특별조사국은 금지된 인사 관행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며 처벌합니다. 연방관보 설명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은 내부 고발자 및 기타 신고자가 겪은 피해에 대해 협상이나 성과체계보호위원회 MSPB를 통해 임금재지금이나 복직 같은 시정조처와 구제책을 모색합니다. 또 금지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성과체계보호위원회에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조사국은 다양한 직장 내 부조리에 관한 정보를 연방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그런 부조리에는 법이나 규정, 규칙 위반, 중대한 관리 부실, 예상 낭비, 권한 남용, 혹은 공공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정당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을 집행합니다. 특별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특별조사국은 4,611건의 신고를 접수해 4,45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특별조사국 예산은 3,300만 달러고 정규 직원 수는 135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특별조사국 OS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다룬 주요 주제와 발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And to my fellow citizens, America is back.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멘텀과 정신이 돌아왔고 미국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메리칸 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솟아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은 멈출 수 없다면서 세계가 목격하지 못했고 아마도 다시는 보지 못할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국경 단속과 불법 이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취임 몇 시간 만에 남부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와 국경 순찰대를 배치해서 불법 이주자들의 미국 침략을 물리쳤다고 말했는데요. 그 결과로 지난달에 불법 월경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edia and our friends in the Democrat Party kept saying we needed new legislation. We must have legislation to secure the border. But it turned out that all we really needed was a new president.
또 그동안 언론과 민주당은 국경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필요한 건 새로운 대통령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을 보호하는 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조처는 없다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미국에 2,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인자, 인신매매범, 갱단원, 기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작전을 완료하기 위해서 의회가 신속히 자금을 승인해 줄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효율적 정부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관료주의로 팽배했다고 비난하면서 취임 직후 신규 연방고용을 즉시 동결하고 모든 연방공무원들의 현장 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며 납세자들의 엄청난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부 효율부 노지를 신설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낭비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레소토의 소수자 권리 증진에 800만 달러가 책정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도 엄청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면서 예를 들어 140세에서 149세 이상의 인구가 350만 명, 150세에서 159세 인구가 130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360세인 사람도 한 명 있다면서 이는 사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 정부가 빠르게 이를 바로잡고 있다면서 미국 가정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세금을 낮춰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DEI, 폭정은 끝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른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의 폭정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든지 인종이나 성별이 아니라 기술, 역량에 따라 고용되고 승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남성, 여성 단 두 개의 성만 있다면서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 아래 묵혀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시출을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난 1월 미 육군이 15년 만에 가장 많은 신병을 모집했고 이는 불과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 돔을 본단 골든 돔 방어망 구축을 위한 자금 승인을 의회 요청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인이 미국인을 위해서 건설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건설한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에 주지 않고 파나마에 줬던 것을 다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lso have a message tonight for the incredible people of Greenland.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해 있는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만일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이들을 환영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며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영혼 보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howev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will pay a tariff, and in some cases, a rather large one. Other countries ha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decades, and now it's our turn to start using them against those.
또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확인했는데요. 약간의 조정기가 필요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는 미국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 원조를 동결했으며 다른 나라들은 내지 않는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 불공정한 파리기후협정과 부패한 세계보건기구, 반미적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상황에 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던 걸 언급하면서 이를 토대로 중동 전역에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Earlier today I received an important letter from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The letter reads, Ukraine is ready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to bring lasting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젤렌스키 대통령 서한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광기와 살인을 멈추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연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합동회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매우 자신감 넘치고 확신과 신념에 찬 목소리로 2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첫 한 달 업적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확연히 갈라진 회의장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민주당의 엘그린 하원 의원은 고함을 지르다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 머스크가 훔친다 등의 글이 적힌 작은 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여러 여성 민주당 의원들은 힘과 저항의 의미로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에 자리를 떴습니다.
여론조사.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미국 CBS 뉴스와 유고부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설을 시청한 대부분의 미국민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한 응답자는 76%, 반대는 23%였는데요. 연설을 지켜본 대부분의 시청자는 대통령답다, 감동적이었다, 재밌는 사람, 통합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시청한 민주당원 10명 중에 4명은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 시청자들은 불법 이민 문제와 정부의 낭비 지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77%, 이민과 국경 안보에 대해서도 7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73%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회의 주요 연설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역전되다, 형세나 순위가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was the meeting?
Oh,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thought Jason was going to lose it for sure, but when it seemed like he was about to give in, he turned the tables.
How did he do that?
He completely flipped the situation. Instead of backing down, he pointed out some flaws in the plan, and everyone suddenly started listening to him.
That's impressive.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
He took control and made everyone rethink their approach.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반대 상황으로 바뀌었다.
He turned the tables.
그는 테이블, 판을 돌렸다. 여기서 테이블은 보드게임에서 게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판을 돌리면 상황이 역전되거나 뒤집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
He completely flipped the situation.
그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
그는 정말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He turned the tables. He flipped the situation. He turned the situation around.
그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 was the meeting?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thought Jason was going to lose it for sure, but when it seemed like he was about to give in, he turned the tables.
How did he do that?
He completely flipped the situation. Instead of backing down, he pointed out some flaws in the plan, and everyone suddenly started listening to him.
That's impressive.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
He took control and made everyone rethink their approac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회의 어땠나요?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 thought Jason was going to lose it for sure.
제이슨이 질 거라 생각했어요.
But when it seemed like he was about to give in, he turned the tables.
그러나 그가 굴복할 것 같을 때 그는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How did he do that?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He completely flipped the situation.
그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Instead of backing down, he pointed out some flaws in the plan, and everyone suddenly started listening to him.
물러서는 대신 계획에서 몇 가지 결점들을 지적했고 갑자기 모두가 그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
그는 정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He took control and made everyone rethink their approach.
그는 상황을 장악했고 모두가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He turned the tables.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Oh,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thought Jason was going to lose it for sure, but when it seemed like he was about to give in, he turned the tables.
How did he do that?
He completely flipped the situation. Instead of backing down, he pointed out some flaws in the plan, and everyone suddenly started listening to him.
That's impressive.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
He took control and made everyone rethink their approach.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 turned the tables.
그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테이블을 돌린다는 것은 상황을 뒤집는다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민헨 안보회의에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The retreat of Europe.
벤스 부통령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벤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최근 선거 결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You can believe it's wrong for Russia to buy social media advertisements to influence your elections. We certainly do.
벤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 광고를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물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외국의 수십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강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자유로운 표현의 상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유럽연합집행위원들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증오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남성의 사례, 그리고 반여성 견해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에 대한 독일 경찰의 체포,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회의 대화 참여를 금지한 미넨 안보회의 주최자들을 지목했습니다.
Now to many of us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it looks more and more like old entrenched interests.
벤스 부통령은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거짓 정보와 같은 추악한 소련 시대의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오래되고 확고한 이해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더 나쁜 방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민주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dismissing people, dismissing their concerns, or worse yet, shutting down media, shutting down elections.
벤스 부통령은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더 나쁜 일을 저지하거나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화벽의 여지는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